여호수아 24장 1절 14절에서 18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 강에 제목을 더 나은 연주자라고 붙였습니다. 더 나은 연주자. 그 이제 마지막 챕터인데요. 24장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의 이를테면 고별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근데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 갱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새롭게 다짐하고 다시 상기하고 다시 확인하는 그런 언약 갱신을 그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스타일의 삶을 시작하는 때에 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교회 경신에 초점을 맞춰서 본문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모은 장소가 있었어요. 그것이 세겜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에 백성들을 모은 것은 그냥 뭐 어쩌다 보니까 세겜이라는 장소가 있어서 그게 뭐 널찍하고 좋으니까 모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세겜이 구원의 장소와 굉장히 또 관계가 깊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 세겜 땅에 왔었는데 여호수아가 그 지금 그 장소에서 백성들을 모으고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해서 어떤 법도를 제정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세겜이란 장소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세겜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전처럼 아브라함이 막 딴 데로 돌아다니다가 애굽이다 뭐 저기 부엘세바다 이런 데 가지 않고 가나안 아주 그 중심에 들어와서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세겜에다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역사적인 구속의 장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으고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언약의 역사를 이스라엘이 받은 이 구원의 역사 또 언약의 역사를 이제 리뷰를 하고 있는데 그 리뷰에서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노예를 활동한 몇백 년 동안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제 인도하시고 가나안에서 모든 풍성한 것을 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 그야말로 모든 걸 그냥 다 받은 거죠. 뭐 요즘 말로 치면 대박이 터진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호의를 하나님께서 베푸셨어요. 이제 갑자기 다 큰 부자가 됐어요.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고 모든 물건들이 다 가득한 가난 족속들의 그런 재산을 다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물려받은 게 아니라 그냥 다 자기 것을 차지를 해버렸어요. 주택, 뭐 성읍, 포도원, 올리브밭, 뭐 샘물 이런 거 자기들이 파시다 하는 것들 다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젖과 꿀만 있으면 다 될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신이 전혀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경고를 하나님이 일찍이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주십니다. 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의 풍요를 다 차지하고 이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렇게 경고했어요. 근데 뭐 누구나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넉넉하게 됐을 때 그 조심하라고 하는 그 말에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교회가 만일 이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였더라면 오늘날처럼 꽤 크게 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가 가난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어요. 근데 이제 점차 돈이 많아지고 교회당이 이제 커지고 모든 뭐 편의시설들이 다 들어오고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그러니까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강단의 메시지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교인들의 영성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질과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비리가 있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던 거죠. 잘 먹고 잘 살 때 조심하라 경계를 하셨는데 그 말씀 전혀 듣지 않았고 그 말씀을 뭐 가지고 메시지를 전한다든지 그런지 않았어요. 그런 말 하면 사람은 싫어하죠. 지금 잘 먹고 배 두드리게 잘 되는데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잘 되는데 뭐 우리가 그런데 신경 쓸 필요가 있느냐 그런 식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필요한 것이 다 있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나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변 문화에 물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이제 아직까지도 여기 곳곳에 전체적으로 정복을 했지만은 구석구석에 정복하지 않은 땅들이 상당히 또 많았어요. 근데 그거 다 정복하러 가는데 그 신경 안 써. 아, 이게 뭐 잘 살려. 근데 뭐 차라리 그 사람들 종으로 부려먹는 게 낫지. 뭐고 또 다 죽이고 뭐 또 전쟁하고 아유, 그러다가 다칠라. 이제 먹고 살만 안 돼. 일찍 가면 안 되지. 이런 생각하고 그냥 나태해져 버렸단 말이죠. 이게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물자가 넘치고 농산물이 풍부하고 다들 부자가 됐어요. 집 없는 사람 없고 땅 없는 사람 없고 재산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상적인 사회주의 국가가 된 거죠. 복지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갈수록에 이제 정복하지 않은 원주민들이 강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이 가나안 종교라는 것이 굉장히 그 육감적인 종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쓰려고. 그 다음 뭐 이 원래 축제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카니발이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이 얼굴에 이렇게 뒤집어 쓰고 안 보이게 하고서. 그리고서 뭐 너도 나도 뭐 가리지 않는 거죠. 제사 경배하는 것도 다 그런 종류의 육적인 축제로 가득 찼죠. 그래서 그 바알 종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유인했던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제 그런 가능성을 미리 깨닫고 보고서 우상 숭배를 몰아내지 않으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덫이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만일 우리나라 교회에서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했더라면은 오늘날과 같은 이 한심한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강조한 것이 뭐냐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자 그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무한대니까 그 축복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자. 근데 그 축복이라는 것은 주로 그냥 물질적인 것이었죠. 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물질주의,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잘 먹고 잘 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잘 먹이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로 데려가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없었고 또 그 목적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것은 뭐 내 배만 두드리고 잘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고서 그것을 나누고 잘 지키라 하는 그런 청지기직의 소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청지기직에 대한 가르침은 굉장히 빈약하고 그냥 교회에만 돈 많이 갖다 주면 된다.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웃은 굶어 죽어도 교회는 부자가 되어버린 거죠.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바꾸는 사람이 있고 당세 못 내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 다 무시되고 그냥 교회 그 외형적인 거, 교회 목사 이름, 뭐 내가 아는 큰 교회 다닌다 그런 것이 하나의 프라이드가 되고 긍지가 되고 하나님 축복의 증거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러는 사이에 사실은 부패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비리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세속적 성공주의가 내포한 영적 독성에 대해서 경고하는 일이 참 드물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화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 사냥꾼이 이제 곰을 잡으러 나갔어요. 그 보니 곰이 있어요. 아주 크고 아주 퉁퉁한 게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제 방아쇠를 당기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곰이 하는 말이 잠깐만요 그래요. 뭘 원하십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이 포수가 나는 너의 그 코트를 원한다. 털코트가 아주 마음에 든다. 내가 좀 이렇게 추우니까 그걸 좀 입어야겠어. 곰이 그러느냐는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아 그거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뭐 드리겠습니다. 사냥꾼이 곰이 곰한테 물었어요. 그럼 너는 뭐 원하는 게 있느냐? 곰은 저는 배가 고픕니다. 사냥꾼이 생각해보니까 아 저 정도의 덩치면 배가 고프겠지. 그거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내가 그것도 도와줄 수가 있지. 그러냐고. 그럼 서로 앉아서 이를테면 정상회담을 했어요. 당신도 좋고 나도 좋은 그런 방안이 없을까? 얘기하다가 이제 서로 이제 통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서로의 말이 일리가 있다 그러고 이제 타협안이 나왔습니다. 곰이 말하기를 내가 당신이 사냥꾼 당신이 원하는 털꽃들을 제가 분명히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담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담이 끝났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는데 보니까 곰만 혼자 가고 있어요. 곰은 자기 배를 채웠고 사냥꾼은 털코트를 잊게 됐어요. 어떻게 했어요? 곰의 뱃속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당개살, 방해살을 당기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런 식의 타협이 큰 화를 자초하죠. 털코트 아무리 입고 있으면 뭐예요? 곰 뱃속에 들어가 있는데 죽음의 대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잔당들에게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기 때문에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이방인들의 올무와 덫이 돼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뭐 넘치게 주시는데 다른 신들은 뭐 섬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우상 숭배를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는 그 말씀은 좀 불필요하게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종종 나와 상관이 없이 들립니다. 백성의 반응이 뭐였어요? 결단코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너희들이 결단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뭐 어떤 목사나 뭐 선교사나 성경교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 되겠습니까? 예수 믿겠습니다. 잘 믿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아이 당신이 절대 이렇게 못해. 이러면 일이 안 되겠죠. 근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백성이 항의했어요.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근데 액면대로 여호수아가 말 그 말 안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된 헌신이라는 것은 입술 이상의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투신한다는 것은 조심스러운 투신이어야 합니다. 말만 가지고 안 되고 그냥 하루아침에 지어먹은 마음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했다가 실패한 사람들의 그 뚜렷한 사례들이 있잖아요. 뭐 베드로 같은 사람 죽는 데까지도 따라가겠나이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죠. 근데 실제는 전혀 반대 짓을 했죠. 도망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쉽게 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너무 감성적으로 대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또 뭐 폭군처럼 대하지도 말아야 되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저 내 취향대로 나의 어떤 사상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런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불경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만병통치가 아니에요. 그냥 바르기만 하면 다 낫는 거 아닙니다. 하나를 넘으면 모든 병이 낫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면은 우리의 궁극적인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의 살점도 떼어내시는 분이에요. 고통도 주시고 내게 주셨던 선물을 빼앗아도 가세요. 아무리 원해도 주시지 않는 것이 있고요. 고쳐주기보다는 병이 더하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으로 데려가시기도 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받았으니까 너무 좋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다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는구나. 그렇지 않죠. 복을 내리셨다가도 거두어가실 수 있어요. 오히려 그 복이 재앙이 되게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 굉장히 놀랐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이 있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가서 그 가나안에 있는 이교도들, 우상 숭배자들을 다 때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자기들이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권속들 아시죠? 야곱의 그 가족들이요? 그 야곱의 가족들에게도 우상이 있었어요. 그것도 참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상이 그 말이 됩니까? 예. 네. 말이 되죠? 왜냐하면 사실 아브라함 자신도 우르에 있을 때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래서 내가 저 강 건너,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서 섬기던 우리 조상의 그 우상들 섬기지 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지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다시 세겜 나오죠. 세겜 땅에서 세겜에서 그 우상들을 다 파묻었어요. 그 후로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가 그 야곱의 후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모든 우상들을 이 세겜 땅 밑에다가 다 묻어라, 다 버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또 수천 년이 지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교도의 신상들을 파묻어라. 그것이 교회 경신의 구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 우리들이 여러 가지 그 우상 장신구들을 걸치고 다니지는 않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하기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우리들의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 경신이라는 것은 뭐냐?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언약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우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 각자에게, 물론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상이 한두 개씩은 있죠. 없는 분 계세요? 버렸다가 다시 픽업하는 우상도 있고, 큰 그림으로 갖고 있는 우상도 있고, 작고 소소한 것들도 있고요. 우상들이 다 있죠. 오래된 우상도 있고 최근에 구입한 우상도 있고 현대사회는 이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힘든 세상이에요. 유혹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육신을 자극하는 것들이 널려 있는 세상이에요. 성경에서 악하고 잘못되고 그것이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국가가 이제는 기독교 국가, 소위 말하는 기독교 정신과 그런 기독교의 사상으로 헌법까지 만들고 하는 그런 나라들에서 그것이 옳다고 그러고 합법화하고 그러죠.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곳입니다. 대규모의 이 국제 마약거래라든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생이 황폐하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더러운 돈이 모아지고 있습니까? 뭐 전 세계 성매매가 뭐 이제 당연한 것처럼 그뿐이겠어요? 무슨 소수에 의해서 지배되는 경제 구조가 얼마나 많은 부패를 일으킵니까? 세상이 종말의 심판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에서 언약 갱신에 대한 의식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가 어떤 세대였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체험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자기들 눈으로 똑똑히 봤던 사람들이고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구원을 받았던 은혜의 수혜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한다는 도전을 받았고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무서운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의 유업이 정복에 의해서 이제 다 완전히 확보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항하는 다른 이교도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감히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00% 안전했습니다. 100% 먹을 거 보장됐어요. 그래서 그런 유업이 확보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이미 이방인들의 우상 신상들이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망했지만 그들의 그 부패한 종교 문화의 영향은 이 언약 백성들을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각자가 경계해야 할 일이죠.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했으면 그래야 되는데 우상을 버려야 되는데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서 그다음에 이 우상 신상들이 이렇게 다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할 때 그 사람들 다 물건 다 가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우상의 나라기 때문에 우상 신상들이 여러분 그 박물관 같은 데 가보세요. 그 우상들이 뭐 크고 작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것이 대개는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그 작아도 굉장히 그 보물이죠. 그거 목에 걸고 그거 좋아하고 그 만지작거리 그거 보면 굉장히 음란한 것도 많아요. 그런 거 보고서 유혹을 받았던 거죠. 아유, 이거 뭐 아무것도, 이 상징이야. 뭐 우리가 이런 걸 믿나? 그러면서 이제 걸치고 다니고 말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장신구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근데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은 우리들의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고양된 순간의 일시적인 경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백성이 모인 그 세겜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세겜 땅보다도 더 의미심장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겠어요? 갈보리의 십자가인 곳이죠. 갈보리가 우리의 세겜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약의 갈보리가 하나님께 된 충성과 헌신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세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세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많은 사건들을 상기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만 섬기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언약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갱신으로 막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사사기를 볼 것 같으면 모든 사람들이 뭐 자기들 마음대로 행했다 그러죠. 그래서 완전히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먹혀버렸어요. 우상 숭배의 긴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때문에 결국은 북이스라엘이라든지 남부유다가 다 아주 깔끔하게 망해버렸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큰 경고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를 마치는 끝자리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그렇게 불가능한 일인가? 이것이 도대체 뭐 안 될 일인가? 여호수아서의 그 마지막 장면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다 버리고 다 세겜 땅에 묻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품고서 여호수아서를 닫아야 할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죠.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이 세겜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뭔가, 출애굽 이후로 얼마나 큰 구원을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상기하지 않았습니까? 경신이라는 것은 그냥 조항만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기억하고 상기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것을 다 알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행하신 모든 구속의 사건들을 잘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그들처럼 하나님을 택하고 주 예수님만을 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여호수아서의 논리적인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제가 재언할 필요도 없어요. 이 세상 사는 것이 이 근대 현대사회는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모르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뭐 느끼고 하는 것들은 너무너무 악한 것들이 세상이기 때문에 너무 난관이 많고 시련이 많고 어려움이지만 참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작심이나 나의 어떤 뭐 철학이나 나의 어떤 확신이나 신조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만 믿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죠. 손해볼 때가 너무 많고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 너무나 참 요약하게 보이고 다른 사람 다 잘 되는데 나는 예수 믿고 좀 바르게 살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잖아요. 여러분 독일의 미녀 로렐라이 잘 아시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로렐라이 언덕 뭐 이렇게 부르기도 했잖아요. 나가는 사공들 이렇게 그 굉장히 그 유혹적인 매혹적인 노래를 불러서 그 선원들이 넋을 잃고 그러고 있다가 그 앞에 물이 좀 이렇게 소용돌이를 쳐요. 그 코너에 이렇게 도는데 예, 거기 이제 뒤집어진다. 그런 이야기고 이제 음악이 노래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그 로렐라이의 이를테면은 뭐랄까 그 원조라 그럴까요? 그런 스토리가 그리스 신화에 나와요.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지만 그 그리스의 그 오디세이 소사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주인공 이름이 이제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에이렌이라는 그 어떤 뭐 정령이 사는 그런 섬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 선원들을 데리고 이제 거기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에이렌의 그 고혹적인 노래 때문에 선원들이 넋을 잃고 파산되는 일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어떻게 되냐면 선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원들의 귀를 그냥 왁스로 그냥 꽉 채웠어요. 안 들리게. 그 다음에 그 배 마스터 있잖아요. 거기 기둥에다가 그냥 담다 꽁꽁 묶어놨어요. 그래서 그 고혹의 장소를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 얘기가 오디세이 서사시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아 좀 조금 다른 스토리도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오르페우스라는 그런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또 음악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아르고노츠라는 유명한 그 용맹한 선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 금으로 된 양털, 그걸 이제 황금 양털을 찾으러 이제 해양 길을 떠납니다. 배를 타고 나가요. 근데 그 세이렌이 있는 그 섬을 지나갈 때 굉장히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이 오르페우스가 어떻게 했냐면 그 세이렌의 요정보다도 더 나은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더 나은 연주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연주와 노래를 불러서 선원들을 매료시켰기 때문에 선원들이 그 페우스의 그 노래에 감동을 받고 거기에 매혹돼서 그 세이렌의 소리를 듣지 않은 거죠. 폴 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에 This Land is Yours 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에 대해서 듣는 것을 금하시지 않는다. 당신을 강제로 묶지도 않으신다. 그러나 그는 더 나은 연주를 하신다.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 선택하라고 하신다. 당신이 하나님을 택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그분에게 눈을 감고 그분의 은혜로운 말씀에 귀를 닫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는 세상의 어떤 노래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도록 낫습니다. 하나님의 연주는 우리들의 심원에 울리는 생명의 노래예요.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은 어떤 것이냐면 죽음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생명의 노래인 듯이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죽음의 노래 소리에 현혹되고 매료되어서 자기 인생을 망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죽음으로 인도되는 우상의 노래들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노래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는 우리를 죄와 죽음의 길에서 생명과 영생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연주는 이 우상들의 연주보다도 무한대로 좋습니다. 더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구원의 악기로 더 나은 연주를 우리 앞에서 날마다 행하십니다. 주님의 더 나은 구원의 연주를 우리가 항상 경청하고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아멘.